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우리 목표는 세상과 다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울을 가본 사람과 서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다투면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미련한 사람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인지, 뭐가 정말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한 우리 기준을 가지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죄 짓는 사람,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세상에서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은 스스로 자기에게 올무를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악한 사람이 가장 다급한 순간에도 우리는 구원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고 결국 의인들은 노래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악인이 망할 때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언이 늘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할지라도 그 악한 사람, 형통한 악한 사람 앞에서 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주눅들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나는 어떻게 내 신세가 이 모양인가 그렇게 자기 연민에 매여서 탄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결국 아무리 형통한 듯 보이고 아무리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스스로 올무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이 마침내 노래하고 의인들이 마침내 기뻐할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의인은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걸어가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더라도 우리는 내가 걸어야 될 길이 있고 내가 따라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도가 다르고 삶의 자세가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른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노를 다 드러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노를 억제하는 지혜로운 자, 온전한 자, 정직한 자가 있는 겁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절, 11절과 딱 맞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왜 사울의 박해를 받습니까? 다윗은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덕분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울은 자기 감정을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다윗은 그것을 다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사울에게 그 억울함이나 원통을 풀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은 억울함이나 원통함, 분노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에 매여서, 억울함에 매여서, 원통함에 매여서, 한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동력이 뭐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주 거만하게 목을 꼿꼿이 하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붙잡히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포로되어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을 꼿꼿하게 세워서 제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굽히고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길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주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신원이라는 것은 원한을 갚아주는,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편들어주면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과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느 누구 의지할 데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포악한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거만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연약한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연약한 사람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사람은요,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나한테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연약한 사람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볼 일 없어요.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포악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악한 사람 무시하면 내가 당장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나한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무시하면요, 내가 당장 손해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무시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을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요, 손해볼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무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자문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는 것은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악인에게 어떤 지식이 없습니까? 악인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반면에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보면, 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편드시는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편드시는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사람을 신원하고 왕이 가난한 사람을 편들어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왕 주변에는요, 다 귀족들이 있고 왕 주변에는 전부 부자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왕 옆에 없어요. 그런데요,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가난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거죠. 왕 주변에는 전부 부자들, 귀족들이 왕을 둘러싸고 있지만 왕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끔씩 이웃 섬김 잔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웃 섬김 잔치한다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 찾아보세요, 가서 마을별로 돕고 오세요 이러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안전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구지 하면 가난한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애서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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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막 찾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역 다 하고 나서 늘 보고할 때 하는 말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우리가 늘 안전한 자리에서 교양 있는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우리 주변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지, 진짜로 한 골목 넘어서 아니면 우리 동네 어디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모르는, 왕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사람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어도 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면서 연약한 영혼, 가난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모른다면 그 힘과 능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 관원에 대한 이야기, 권세 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과 관원과 권세 잡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왕과 관원과 권세 잡은 자는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겁니다. 요즘 아마 내년에 대통령 선거한다고 여기저기 막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 출마 선언하고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세력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 줄 아는 사람이 세력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투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늘 질문할 때, 저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지금까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삶을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헷갈릴 이유 없이 누구든지 권세를 달라고, 자기에게 표를 달라 그러면, 권세를 잡으려고 하면, 아, 저 사람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런 질문하면 아주 단순한 기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단순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는 연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삶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목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